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곧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거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일곱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심한 돌림병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림병으로 인해서 그 짐승들이 몰살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구제역으로 유사일에 최대의 가축들이 탈처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그 가축은 기간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는 달랐습니다. 말의 죽음은 곧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낙타와 나귀의 죽음은 물류와 교통의 마비로 연결되고 소와 양의 죽음은 농업과 섬유산업, 육류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모세는 화덕에 있는 재를 한 움큼 쥐고 하늘을 향해 날렸더니 그것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변해서 여러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습니다. 그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종기에 걸려서 바로왕에게 나오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이어서 그들에게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종기는 나중에 애굽의 종기로 굳어져서 고유 명사화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공해병으로 수은 중독에 의한 만성신경질환을 미나마타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 미나마타시의 해안부락에서 1953년경부터 유기수은에 중독된 어패류를 먹고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또 언어장애, 운동장애가 오고 심하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는데 이 병이 그 미나마타 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의 이름이 미나마타 질병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종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후에 애굽의 종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벌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무거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사일에 애굽에 최고 최대의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죽게 될 터이니 집으로 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름이 5mm에서 10cm 되는 얼음 덩어리가 우박입니다. 눈송이 하나는 참 가볍습니다. 그 눈송이 몇 개가 손바닥에 내린다고 한들 무게 때문에 그 눈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알게 되든지 아니면 눈 때문에 손이 차가워져서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무게 때문에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이 쌓이면 생각보다 무겁고 무섭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m의 통에 눈이 내려서 그 무게를 재면 약 300kg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세제곱미터의 무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눈이 건설, 즉 마른 눈인지 습한 눈인지에 따라서 무게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5m, 세로 10m의 건물에 1m가량의 눈이 쌓이게 되면 그 무게는 자그마치 15톤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5톤짜리 트럭 3대나 1톤짜리 트럭 15대를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27cm 정도 이상 쌓이게 되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1m 이상 쌓이게 되면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는 눈이 아니라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애굽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박들이 온 애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던 바로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어보내줄 터이니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0절은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고 21절에서 29절은 아홉 번째인 흑암 재앙입니다.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입니다. 말이 여덟 번째이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도 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여러 번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그 이상 가게 되면 온갖 고민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감이 있기는 할까? 있으면서도 없다고 시침이 되면 어떡하지? 혹시 밥을 먹고 있는 시간은 아닌가? 그냥 빌려준 거 못 받는 없는 셈치고 그냥 잊어버릴까? 온갖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 입장은 그 입장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한 양치기이고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은 절대 권력을 지닌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모세와 바로왕이 서로서로 만나는 것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여겼는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인 28절과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그러자 모세가 그 말이 바로 제 말입니다.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걸리면 죽어. 예, 피장파장입니다. 그렇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가 이렇게 악화일로에 있어도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에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고 그 모습은 참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일,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대신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 또 남들이 싫어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은 다 자기도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시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애가 됩니다. 이 1절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왕의 그 완강한 마음은 이제 신하들에게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근주자적 근묵자흑의 말처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똑같이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이 완강하다라는 단어가 카바드인데 그것은 공경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원의미는 무겁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나의 인생을 무겁게 여겨주면 그것이 공경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무겁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거운 인생이라고 여기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여기면 그 사람은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 완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은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네 마음대로 해를 영어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You have no choice. 너는 다른 선택할 게 없어.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면 좋겠다. 네 마음대로 해 그 말 속에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따뜻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돌아오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한 번만에 바꾸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열 번째 재앙까지 다 하고 난 뒤가 아니라 두 번째 만에 아니면 세 번째 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쾌오승하게 해주십시오. 단번에 나가자마자 저걸 완전히 무찌르게 해주시고 승전가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대부분 판정승하게 하십니다. 세계 챔피언을 뽑는 경기도 12라운드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게 하시는 그 신앙의 경기는 12회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어떨 때는 120라운드를 뛰어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200라운드를 뛰어도 끝이 안 납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역사하셨을는지는 몰라도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4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면서 지난 주일에 그 간증을 하셨던 그 세 번째 자매님의 말처럼 졸지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가졌던 그 의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그런 질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중에 한 가지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면 친히 택하신 자기 백성을 400년 이상 동안이나 외국에서 노예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도록 하신 분이 맞다면 그분은 전능할지는 몰라도 선하신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간과 다른 타이밍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에 점점 더 또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배워야 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는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모세의 긴 설교입니다. 즉 모세도 그들의 후손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십니까?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자기보다 자기 자녀 때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것이라면 자기보다 훨씬 더 낫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자기 자녀 때에 훨씬 더 좋아지기를 그 바라는 마음의 제1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운 사사기 공부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바로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내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굽의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최고 최대의 메뚜기 때의 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날씨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그렇게 메뚜기가 잘 번식하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기온이 높고 건조한 곳에서 잘 번식한다고 합니다. 습한 곳에서는 그 알이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잘 번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여름은 다릅니다.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의 몸무게의 두 배를 먹는다고 합니다. 전에 TV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현재도 중동에서 그 메뚜기가 한 번에 천억 마리가 와서 피해를 주고 간다고 합니다. 천억 마리라고 해도 별로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주일에 이 홍보관 지하 3층 예배실에 이 자리와 보조의자 성가대석 모두 다 합쳐서 500명 약간 넘게 앉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갈 때에 예배 드린다고 수고했다고 100만 원씩 나눠주면 그 돈이 5억입니다. 그 500명에게 나갈 때 2억 원씩 나눠주면 그것이 1000억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요엘 선지자가 유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촉구하면서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다 메뚜기를 나타냅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왕 메뚜기, 메뚜기, 작은 메뚜기, 새끼 메뚜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네 번을 연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맞고 쓰러지면 그래도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넘어지게 되면 거의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강가에 있던 얼룩말 한 마리를 사자가 잡아서 그 고기를 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자들도 와서 포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좀 있다가 하이에나 떼들이 와서 또 포식을 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니까 독수리 떼가 와서 또 그 살에 그 뼈에 붙어 있던 살들을 다 발라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와서 그 뼈가 강으로 떠내려가서 그 강에 있던 뼈다귀에 붙어 있던 남은 그 조각조각 그 고기 부분들을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었다는 것이 예, 바로 이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의 습격은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그 우박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1월이나 2월경이어서 그때 싹을 내었던 보리와 삼은 완전히 피해를 입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을 내는 때가 아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메뚜기 재앙으로 그것마저 모두 다 작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의 반응을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일곱 번째인 우박재앙까지는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덟 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긴 거리를 항해해야 되는데 그 배에 자그만 구멍이라도 나 있으면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그 자그만 구멍이 그 큰 배를 좌초시킵니다. 또 100m 경주를 해야 되는데 중간쯤에 돌뿌리가 하나 나와 있다면 아마 전력 질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수들이 그 돌뿌리를 의식하게 된다면 결코 전력 질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하들은 바로왕에게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에 구멍이 난 것 같고 애굽이 달려가야 할 그 길에 큰 돌뿌리가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있는 함정, 그 야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구덩이라는 의미보다는 덫, 올감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세라고 하는 작은 덫, 작은 올감이에 거대한 애굽이 걸려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의 신하들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느껴야 하는 바로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느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교수 신문에 그 해를 특징 지을 만한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한문학과나 또 국문학과 교수들이 20개 정도의 사자성어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5개 고르고 그 5개를 그 투표에서 그 해의 사자성어를 뽑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장두노미입니다. 장, 감출 장자에 머리두, 노는 이슬로자에 꼬리미.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이슬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쫓기던 타조가 숨기 위해서 덤불 속에 머리만 쳐박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머리만 감추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 풍자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왕의 모습이 바로 장두놈이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시는 그 재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도 그의 신하들은 애굽에 지금 이슬이나 비 정도가 아니라 우박이 쏟아져 내렸던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하들의 요청을 바로왕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왕은 출애굽할 대상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왕이 출애굽할 대상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바로를 처음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아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내가 니네들을 보내기 싫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버지, 그 학교 친구들과 12월 31일에 친구 4명이 정동진의 해돋이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차비가 3만 원이고요. 민박비가 2만 5천 원이고요. 식비와 잡비가 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9만 원인데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몇 명이 가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것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동진 가는 대신에 그날 10시에 교회 와서 울지마 톤즈 영화 보고 이어지는 신년 0시 예배나 드려라. 예, 그것이 바로 누가 간다고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답변과 바로의 반응을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의 답변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의 대표적인 것이 양과 소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어른들만 가고 아이들은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다 데리고 가려는 것은 악한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왕은 자기가 악하니까 모세도 지금 악한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조선 신라 시대에 상수리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호족이나 그 호족의 자녀들을 불러서 중앙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근무하면서 그 불러들인 그 지역의 사태,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보고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방 호족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고려시대와 조선 중기까지는 기인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바로왕이 지금 장정, 즉 가족 대표만 가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상수리 제도로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니네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기를 거절한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동풍을 따라서 온 메뚜기 떼들은 애굽에 있는 먹을만한 식물들은 모두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 먹어치워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치울 것이 없었습니다. 동풍은 아주 건조하고 기온이 높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바람으로 쓰였습니다. 시편 48편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는 선박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에 동풍을 보내서 그 배들을 깨뜨리신다고 합니다. 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방릉구를 만들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요나서 4장 7절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릉구를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있는 그곳에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자기가 직접 만들었던 그 박릉굴 처소를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므로써 요나가 얼마나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동풍이 파멸의 바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만이 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고온 건조한 동풍이 아니라 습기도 많고 또 기온도 낮은 서풍이 불게 하셨다면 홍해는 갈라졌을는지는 몰라도 그 땅이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장정들은 그래도 건너갈 수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그 진흙창송을 제대로 건너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닥을 말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렇게 세심한 분이십니다. 동풍이 고온 건조하고 한 바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람을 사용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들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세 단어는 급히, 이번만, 이 죽음입니다. 지금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세 번째 불렀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번의 부름에는 없었던 단어가 급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임한 그 메뚜기 재앙이 바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 메뚜기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메뚜기를 보고서 메뚜기를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바로의 상황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으로라도 빨리 국면을 전환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불신앙의 용어입니다. 지난 구역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사사기 6장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길을 피해보려고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당에 제가 양털을 둘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주변 땅은 완전히 말라있고 양털에 이슬이 젖은 정도가 아니라 그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한가득의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확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도원은 응답 one more time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한 검증은 불신앙이다. 딱 한 번만, 이번만 넘겨주시면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이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강한 서풍은 문자적으로 바닷바람입니다. 그리고 습한 바람입니다. 그 서풍을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를 홍해로 다 썰어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도 불게 하시고 서풍도 불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갈릴리 호수에 부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만이라고 요청했던 바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완악하다, 그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의 뜻입니다. 제가 만약 제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그 마포구청장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면 마음을 잘 다져야 합니다. 외모는 괜찮은가?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는가? 이 복장으로 가도 되는가? 가서 무엇을 물어볼까? 어떤 질문이 혹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예, 등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구청장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구청장이 마음을 강하게 다져야 합니다. 권력에 관한 한 구청장보다 제가 대통령보다 구청장이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만약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숙박은 어디서 해야 될지, 별이 몇 개짜리까지 묵을 수 있을지, 두 개는 될까, 혹시 세 개는, 아니야 하나에 묵어야 돼. 교통은 뭘 이용하지, 비행기를 타고 갈까, 자동차를 타고 갈까, 가서 음식은 뭘 먹을까, 수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부가 여행을 저와 똑같은 곳을 간다면 별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디 가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해줍니다. 재물에 관한 한 가부가 저보다 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져서 그도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릴 때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먹어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역시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이어졌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 다신교를 섬기는 국가에서 빠지지 않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은 언제나 다신교의 국가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습니다. 애굽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신이었던 라신이 최고의 신이었고 바로왕은 그 태양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온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경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태양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신임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태양이 떠오르지 않거나 구름이 껴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불안해서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400년 이상을 노예로 부린 히브리 사람이 믿는 그 신이 애굽은 물론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장정, 즉 가족 대표만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짐승, 즉 소유는 두고 아이들까지 데려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짐승들은 두고 가라는 바로왕의 제안에 모세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짐승들이 재산이어서 아깝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재물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 갖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우리가 드릴 제물로 짐승들을 좀 주면 좋겠다까지 말합니다. 이 25절, 26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거기에와 어떤 것으로입니다. 신앙은 또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무속 종교와 같은 타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그 무속 종교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에 왜 골프장을 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죠? 예, 그랬더니 교회에서 골프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장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틀렸습니다. 거기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골프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내가 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러한 흑암 이후에도 바로왕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은 흑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포르투갈의 소설가 그 호세 사라마구의 그 소설 제목을 빌면 애굽은 온 천지가 눈먼 자들의 도시, 아니 정확하게 눈먼 자들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애굽 땅이 다 눈먼 자들의 도시인데 그곳이 아닌 눈뜬 자들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던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23절의 하반부인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에서 중요한 단어는 거주하는 그 곳에는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센 땅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그들 역시 흑암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애굽 땅이 어둠의 도시였는데 그들이 있는 그곳이 빛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는 곳이 언제나 고센 땅입니다. 내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재앙을 겪는 것 같아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다면 그곳이 고센 땅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머리를 조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감이 없으면 내가 있는 그곳은 애굽 땅 곧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아홉 번씩이나 바로왕을 찾아가는 모세와 아론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아니 지난 생애 동안 우리가 모세나 아론보다 바로왕이 훨씬 더 가깝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빛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겸손함이나 우리의 총명함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또 우리들의 본성은 언제나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뜬 자들의 도시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이 은총 아닙니까? 내년 1년도 빛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질곡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빛의 현장으로 만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렸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어떻하든지 나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보다 내 앞에 직면한 일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바로왕의 입원만이 바로 우리들의 지난 신앙생활의 요약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그리고 또 지나온 생애 동안 우리가 형편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을 더듬어 우리도 작은 빛으로 살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삶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11년에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